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10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북부도시 밀라노에서 회동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엑스포 2015 국제 박람회 참석차 밀라노를 방문했습니다. 렌치 총리는 양국 간 전통적 우호 관계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일부 현안에 대해 두 나라가 다른 위치에 서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러시아 정부의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내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에 대한 지원과 동부지역 크림반도 합병에 대한 지적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주 초에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담에서 이탈리아를 비롯한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과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0일 그리스 정부의 새로운 경제개혁안에 앞서 논의된 사항들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만족스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 공은 명백히 그리스 정부 쪽으로 넘어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그리스는 전날 국제통화기금, IMF와 유럽중앙은행 등 국제채권단의 새로운 경제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유럽연합 관계자들은 진퇴양난에 빠진 그리스 정부가 자신들만을 위한 수정 목표들에 초점을 맞췄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 정상들은 그리스의 이번 제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일 채권단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그리스는 유로화 사용국가 연합체인 유로존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이날 추가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브뤼셀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만납니다. 미국은 10일 이라크의 훈련교관 400여 명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미군은 과거 미 공군기지가 있던 타카둠에 훈련시설을 설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 미군 파견은 이라크 정부군이 안바르 주도인 라마디를 탈환하기 위한 노력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앞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은 지난달 라마디를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라크에는 이미 3,100명에 달하는 미군 군사고문단이 주둔해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지난 2011년 이라크에서 철수시킨 지상군을 다시 투입시키는 계획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사태 대응을 위해 오는 14일로 예정된 미국 방문을 전격 연기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10일 박 대통령이 메르스 조기 종식 등 국민 안전을 챙기기 위해 다음 주로 예정된 방미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당초 오는 16일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미국과 주유를 거쳐 양국이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방미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이날도 13명이 추가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아 전체 감염자 수는 108명으로 늘었습니다. 한국보건당국은 그러나 아직까지 메르스 감염은 병원 내에 국한돼 있다며 며칠 안에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얀마의 야당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가 10일부터 닷새 일정의 중국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수치 여사의 이번 중국 방문은 미얀마의 민주주의 개혁으로 시험대에 오른 양국 간 외교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수취 방문 앱 수취 여사의 방문에는 그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 NLD 소속 의원 등이 통행합니다. 민주주의 민족동맹 측은 수취 여사가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등 중국 정부 지도자들과 만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는 오직 수취 여사만이 국가와 당 지도부를 만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아프리카 부룬디의 대통령 선거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피에르 은쿠른지자 대통령은 10일, 당초는 26일로 예정돼 있던 선거 일정을 다음 달 15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와 상원 선거 일정도 수정했습니다. 부룬디에서는 그동안 은쿠른지자 대통령의 이른바 3선 출마 결정으로 전국 혼란이 계속됐었습니다. 세계 뉴스 이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조은정입니다. 2015년 6월 11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다음 주로 예정된 미국 공식 방문을 연기했습니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대응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직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조기 종식 등 국민
해리 해리스 신임 미국 태평양 사령관은 강력한 미한 동맹으로 북한의 도발을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핵 협상 초기부터 영변 이외의 추가 핵 시설 존재 가능성을 주시해왔다고 전직 국무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다음 주로 예정된 미국 공식 방문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청와대는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의 조기 종식 등 국민 안전을 챙기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대응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다음 주로 다가온 미국 공식 방문을 연기하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0일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연기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아직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조기 종식 등 국민 안전을 챙기기 위해 다음 주로 예정된 방미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와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메르스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따라 대통령의 순방 외교가 국내 경제 활성화와 한국 경제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중요한 외교 활동이지만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방미 일정을 연기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김 수석은 덧붙였습니다. 박 대통령의 방미 일정 연기는 미국과 사전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김 수석은 미국과 사전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미한 두 정상이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방미 일정을 재조정하기로 협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오전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이 방미 연기에 대해 존 케리 미 국무장관에게 이해를 구했고 미국이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수석은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연기됐다 하더라도 이번 방문의 주요 안건인 한반도 정세 관리와 경제협력 그리고 글로벌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 위협과 미일 신뮤럴 시대의 개막 그리고 미중 긴장 관계가 심화되는 속에서 한국 외교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국민 안전에 직결된 문제를 방치한 채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한국의 사정을 이해하고 연기 요청을 수락한 만큼 앞으로 방미 일정을 조속히 잡으면 그만큼 미한 동맹이 공고하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미 국무부는 일정이 재조정되는 대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We certainly look forward to the visit when it's rescheduled.
제프레스키 국무부 공보과장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중동 호흡기 증후군 대응을 위해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미국 방문 일정을 연기한 데 대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레스키 과장은 존 케리 국무장관이 최근 서울에서 미한동맹과 북한 문제를 비롯한 지역 현안, 국제사회 주요 문제에 대한 한국의 역할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하면서 박 대통령의 방미를 희망했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해리 해리스 신임 미국 태평양 사령관이 어제 천안함 선체가 전시된 해군 2함대 사령부를 방문하고 희생 장병을 추모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강력한 미한 동맹으로 북한의 도발을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리 해리스 신임 미국 태평양 사령관은 10일 한국 해군 2함대의 사령부를 찾아 천안함 희생 장병을 추모하고 피격된 선체를 둘러봤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관이 2함대 사령부를 직접 방문해 희생 장병을 추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천안함 선체를 둘러본 해리스 사령관은 북한에 대해 거만하고 예측 불가능한 지도자가 이끌고 있으며 전 세계로부터 불신받는 불량 국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천안함 사건은 북한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미국과 한국은 강력한 동맹으로 북한의 그 어떤 도발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군사적 도발에 의존하는 위험한 국가지만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해리스 사령관의 이번 2함대 사령부 방문은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 사령관과 최윤희 한국 합참의장이 함께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해리스 사령관의 이번 2함대 방문이 북한 위협에 대한 미한 두 나라 동맹의 대응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기현 한국 국방부 전문관입니다.
해리스 사령관의 이번 추모는 북한이 도발 위협에 대한 한미 동맹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이와 함께 2함대 사령부에 정박 중인 한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서해 류성룡함을 둘러보고 북한군 동향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해리스 사령관은 최윤희 합참의장과 한반도 안보 정세를 비롯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편 북한은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의 취임을 비난하며 미국이 마음 편히 잘 수 없도록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8일 미국이 의도적으로 북한 정세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하며 미국의 북한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 북한은 자위적인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방문에 앞서 해리스 사령관은 지난달 25일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한국과 일본을 노리는 지도자가 있다면서 북한을 작전구역의 가장 큰 위협적인 존재로 꼽았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는 미군의 지역 사령부 가운데 가장 넓은 관할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상급 부대로 유사시 한반도에 미군의 전략 자산과 증원 전력 제공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핵협상 초기부터 영변 이외에 추가 핵시설 존재 가능성을 주시해왔다고 전직 국무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6자회담에 참여해온 미 당국자 모두 일찍부터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해왔다는 설명입니다. 백성원 기자입니다.
미국은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북한에 비밀 핵시설이 존재할 것으로 의심해왔다고 제임스 켈리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I can't imagine anybody who has worked on North Korea very long who thought.
켈리 전 차관보는 8일 B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이 영변 이외에 추가 비밀 핵시설을 운영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 미 국무부의 보고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핵 협상에 참여했던 미 관리들 가운데 누구도 북한의 모든 핵활동이 영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켈리 전 차관보는 특히 1998년 북한 금창리 지하 핵시설 의혹을 예로 들며 제3의 핵시설 존재 가능성은 일찍부터 제기되어 왔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을 북한에 파견하는 등 현장조사를 실시했지만 텅 빈 동굴을 확인했을 뿐 의혹 시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 측 수석대표로 육자회담에 참여했던 켈리 전 차관보는 북한이 2002년 10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시인하면서 그런 의심이 더욱 짙어졌다고 회고했습니다.
In 2002, when it became apparent that the uranium enrichment.
당시 강석주 북한 외무성 부상은 방북한 켈리 전 차관보에게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이른바 2차 핵위기가 불거졌습니다. 켈리 전 차관보는 북핵 협상이 늘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 방향으로 귀결된 것은 이처럼 북한의 추가 핵시설 존재 가능성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2008년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하는 등 핵시설 검증을 약속한 것은 유용한 절차였지만 이때도 미 관리들은 북한의 다른 지역까지 접근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켈리 전 차관보는 북한의 미신고 핵시설이 실제로 존재할 가능성이 오히려 협상의 필요성을 더욱 높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 certainly didn't impede beginning negotiations. That's the purpose of negotiations.
북한이 수년간 우라늄 농축 활동을 부인해온 것이 협상을 시작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협상을 통해 전반적인 문제를 다뤄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지적입니다. 켈리 전 차관보는 상대적으로 은닉하기 쉬운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등 비밀 장소와 관련 활동을 밝혀내는 게 비핵화 과정의 중요한 일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남북한과 러시아 간 삼각협력 사업이 별다른 진전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남북한 당국의 상호 불신 때문이라고 한국 주재 러시아 대사가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는 남북한과 러시아 간 경제협력 사업이 진전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티모닌 대사는 10일 서울에서 열린 북한 경제포럼이 주최한 조찬 강연에서 90년대부터 추진되어온 남북러 삼각협력 사업이 정체된 것은 남북 간 입장 차에 따른 불신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티모닌 대사는 대표적인 예로 남북러 가스관 협력 사업을 들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에서 남북러 삼각협력사업을 담당했던 티모닌 대사는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군사분계선의 어느 지점에서 가스관을 남측으로 넘기느냐의 문제였다며 결국은 남북 간 군사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은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북한에 경유하는 가스관을 이용해 한국으로 공급하는 계획입니다. 한국의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한국과 러시아가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됐지만 북한의 핵실험 등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진전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티모닌 대사는 또 대표적인 남북러 협력 사업인 나진 핫산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티모닌 대사는 러시아 정부가 3억 달러를 들여 나진과 핫산을 잇는 철도망을 깔고 나진항에 터미널을 지었다며 러시아가 해야 할 몫은 다 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나진 핫산 프로젝트는 러시아산 유연탄을 러시아의 핫산과 북한의 나진항을 잇는 철도로 운송한 뒤 나진항에서 한국으로 운송하는 복합 물류 사업입니다. 한국의 박근혜 정부는 동북아와 유럽을 잇는 물류 통합 구상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사업의 일환으로 나진 핫산 프로젝트를 대북 신규 투자를 금지한 5.24 조치의 예외로 두고 지원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포스코를 비롯한 3개 기업은 2008년 러시아와 북한이 합작해서 세운 기업인 라손 콘트라스의 러시아 측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참여를 추진 중입니다. 티모닌 대사는 사전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투자 규모는 2억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안에 한국과 러시아 사업자 간의 본계약 체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티모닌 대사는 남북러 삼각협력 사업은 남북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등을 푸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티모닌 대사는 아울러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이 지난달 모스크바에서 열린 2차 세계대전 전승절 행사에 불참했지만 경제협력을 비롯한 북러관계에는 어떠한 영향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불참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대신 참석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올해 1월 한국에 부임한 티모닌 대사는 이에 앞서 지난 2012년 5월부터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를 역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최근 오스트리아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는 국제기구와 관련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이정훈 한국 외교부 인권대사를 노시창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회의가 열리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그 회의의 주제가 이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 것인가라는 게 이번 회의의 주제였습니다.
네.
이 살츠버그 글로벌 회의라는 것은 1947년 2차 대전 이후에 이 나름 인권, 평화, 민주주의 뭐 이런 아주 그 주요한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집결을 해서 좀 토의를 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그 회의인데요.
네.
이번에 아주 그 좀 특색이 있었다고 할 거면 이제 한 주제를 갖고 장작 그 5일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네.
계속 그 이제 서로 얼굴 이제 머리를 맞대고 토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컸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뭐 단순히 그냥 그 뭐 학자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이제 뭐 NGO 단체들 또 뭐 정부 기관 관련된 분들 또 이제 학자들 연구소 있는 분들 굉장히 다양하게 모여서 하여튼 뭐 모든 주제가
네.
다 논의가 됐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참석자들이 어떤 견해들을 제시를 했나요?
이제 회의가 이렇게 개최가 되게 된 기본적인 이제 그 목적이 결국은 이제 작년 2월에 COI 보고서라는 게 그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그러면은 이게 안보리까지 북한 인권 문제가 올라갔는데 그냥 타도만 하는 걸로 그 우리가 만족을 할 것이 아니라 이 COI 보고서의 내용들이 그 추천을 한 내용들이 실제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뭘 할 수가 있겠는가?
네.
안보리가 국제 형사 재판소로 그러니까 ICC로 회부를 할 것을 권고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회부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뭘 어떤 것들을 뭐 중국을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겠는 뭐 이런 것들을 뭐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공통된 대응책 같은 것이 의견이 모아진 것이 있나요?
뭐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이제 제시가 되었었고요. 기본적으로 뭐 이제 당연히 이제 북한 당국이 이 국제사회의 문을 열고 뭐 추가적인 이제 조사를 허용을 하고 인권 개선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견들은 당연히 이제 모아졌는데 이번에 좀 그 새롭게 제기가 된 것이 이제 한 가지 있는데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 보편 관할권이라는 이제 개념이 많이 얘기가 됐어요.
네.
그 보편 관할권이라면 이제 그 유니버설 주리스딕션이죠. 근데 그 얘기가 이제 왜 나오게 됐냐면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데서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결국은 이 보편 관할권이 또 사법권이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네.
탈북자들이든 또 북한 인권 단체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북한의 이 인권 유린을 하는 가해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스페인 사례가 있는데요. 스페인이 오래전부터 이 보편 관할권을 적용을 해왔었죠. 그래서
네.
한때는 티베트 인권 유린과 관련해서 강태민 그 강택민 주석에 대해서 그 스페인 재판 그 저 법정이 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 해당국이 아니라 이제 3국에서도 실제 이런 사법권 행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보편 관할권 사법권을 보다 더 폭넓게 국제사회에 좀 받아들여지게 좀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좀 그 움직임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굉장히 좀 새로운 의견이 좀 제시도 되었습니다.
네. 자, 대사님께서는 지금 시점에서 국제사회가 복관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일단 이제 안보리의 그 의제화가 됐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핵심이 결국은 국제 형사 재판소에 회부를 하는 것인데 아직도 중국하고 러시아가 비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도 올해는 여의치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문제는 COI 보고서가 이미 벌써 나온 지 1년이 넘는데 이게 올해도 이게 또 넘어가고 2016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좀 너무 오랜 공백 기간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물론 이제 다른 의제들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그 우리가 발굴을 해 나가고 또 그 북한 당국을 이제 압박을 하는 그 도구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지금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북한이 적게는 5-6만에서 많게는 10만가량의 해외 노동자들을 지금 파견을 했는데 이게 그 노예 노동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임금을 다 착취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아마도 이제 앞으로는 이 특별 보고관도 그렇고 국제사회 그 NGO들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볼 것 같고 또 ICC로 갈 때까지는 ICC로 뭐 궁극적으로는 언젠가는 가겠죠. 그런데 그 갈 때까지는 아마도 이 모의 재판, 그러니까 그 영어로 하면 이제 People's Court, People's Tribunal,
네. 그러니까
모의 재판 같은 형식의 재판 절차를 사법 절차를 아마도 추진을 해야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살츠부르크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accountability, 즉 가해자들의 책임을 묻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게 굉장히 그 전반적으로 그 거듭되게 나온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책임을 묻는 것이 국제형사재판소라는 그런 국제 그 공신력 있는 기구에서 아직까지는 회부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됐다 했을 경우에 임시로라도 이런 모의 재판 트리뷰널 같은 게 만들어져서 그 ICC로 회부될 때까지는 진행을 하는 이 절차를 진행을 하고 그 무슨 그 어떤 문제를 누가 저지르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짚어나가고 그 케이스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대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훈 한국인권대사와 함께 최근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북한인권 관련 국제회의 내용과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향후 대응 방향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 ILO가 몽골 당국에 현지 북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외지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지위 향상 노력을 기울이는 국제노동기구 ILO가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에 대한 처우 문제를 공식 제기했습니다. ILO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의 소피 피셔 홍보 담당관은 9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당국에 현지 북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시정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셔 담당관은 ILO 베이징 사무소장의 보고를 인용해 몽골이 북한과 5년기 안에 양자협약을 맺었고 이에 따라 북한 노동자들을 계속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몽골의 소규모 직물 공장과 건설 현장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모습을 봐왔다며 이들이 정상적 노동시장에 훨씬 못 미치는 조건 아래 강제 고용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감시인들에게 상납하고 있었고 작업장을 떠나지도 못하는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며 이런 상황을 모두 몽골 당국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피셔 담당관은 몽골이 강제노동을 금지한 ILO 협약 29조를 비준한 만큼 자국 내에서 그런 일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ILO가 북한의 해외 노동자 실태에 대해 조직적인 조사를 벌일 수 있는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최서경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 대사는 지난 3월 말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인권 침해에 대해 ILO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워싱턴을 방문한 몽골의 고위 외교관은 VOA에 북한 노동자 2,000명이 몽골에서 일하고 있다며 이들이 노동권에 보장된 권리를 충분히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노동자들이 매년 새로운 정보와 세계를 체험하는 기회를 얻는 것은 북한의 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이 지난 4월 중국의 무연탄 수출을 크게 늘렸습니다.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이면서도 최근 들어 계속 감소세를 나타냈던 것과는 대조적이어서 주목됩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무역협회가 중국 해관 총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북중 무역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중국의 대북 교역액은 4억 8천만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9% 줄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넉 달 동안의 교역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북중 교역액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는데 그 추세가 올해 들어서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올해 월간 교역 규모는 2월부터 서서히 오름세를 보이면서 2월에 3억 900만 달러까지 뚝 떨어졌던 교역액이 4월 들어 4억 8천만 달러로 올라갔습니다. 특히 그동안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이면서도 감소세를 면치 못했던 무연탄이 4월 들어 급증세를 보였습니다. 북한이 4월 한 달 중국에 수출한 무연탄은 모두 1억 1,600만 달러어치로 지난해보다 22%나 늘었습니다. 지난해 무연탄 수출 단가가 떨어지고 중국의 철강 경기가 부진한 데다 환경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북한의 무연탄 수출은 2013년에 비해 17% 감소했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이 같은 감소세는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4월 한 달 갑자기 수출 규모가 크게 늘어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철광석은 지난해의 5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370만 달러에 그쳐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북한 의류 제품의 중국 시장 진출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4월 한 달 중국 시장에 가장 많이 팔린 10개 품목 가운데 5개가 의류 제품이란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티셔츠와 면 속옷은 5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0%, 남성용 외투는 400만 달러를 기록해 14% 증가했습니다. 남성용 운동복 수출도 300만 달러로 70% 늘었습니다. 오징어도 300만 달러를 기록해 주요 수출 품목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지난 4월 북한은 중국에 2억 700만 달러어치를 수출하고 2억 7,200만 달러어치를 수입했습니다. 수출과 수입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 안팎의 감소세를 보였고 북한은 6,500만 달러의 무역 적자를 봤습니다. 중국의 대북 원유 수출은 지난해에 이어 올 4월까지도 공식 통계에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반면 휘발유와 경유 등 정제유는 4월 한 달 동안 1,000만 달러어치가 북한에 수출됐습니다. 북한의 질소 비료 수입도 120만 달러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4%나 감소했습니다. 20톤 이상 화물차는 1년 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1,300만 달러를 기록해 중국의 대북 수출 품목 1위에 올랐습니다. 휴대전화도 2배 이상 늘어난 8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한국에서 안보와 통일에 관한 강의를 하는 전문가들 가운데는 탈북자 출신들도 있습니다. 이들 탈북자 강사들로 구성된 통일준비명강사협회가 올해 초 만들어져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육성 과정을 우리가 통과해가지고 강사들을 강의 현장에 내보내줘야 되는데 그 육성 네, 과정이 지금
그냥 이미 했다 하는데
안보와 통일교육의 앞장서는 탈북민 강사들이 많은데요. 각자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강의 내용이 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2월에는 탈북민 출신 강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통일준비 명강사협회를 만들었는데요. 이 협회 안에서 함께 강의 계획을 세우고 강의 내용을 점검하는 등 명강사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일준비 명강사협회의 김나영 회장을 만나서 협회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탈북 1호로 대한민국 명강사가 되면서 탈북 강사들도 당연히 이 나라 명강사로 등극할 수 있겠구나. 이 신심이 생기면서 이 협회를 만들게 됐어요. 강의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탈북인 강사들이 한 140-150명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모임이 없어요. 한국 강사협회 뭐 다 있는데 탈북인 강사협회는 없었기 때문에 이번 계기를 통해서 만들자. 그리고 이 협회는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 정부의 그 준비와 함께 우리도 통일을 준비하는 강사협회를 만들자.
김나영 회장도 처음에는 그냥 자신의 얘기를 한다는 생각으로 강의에 나섰는데요. 강의 준비를 하려고 해도 어떻게 자료를 찾아야 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우왕좌왕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대학에 진학해 석사, 박사 과정을 거쳐 다양한 기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인정받는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어봤던 까닭에 후배 탈북민 강사들은 조금 더 안정된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강의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통일준비 명강사협회를 만들었습니다.
강의를 해본 일 없잖아요. 저는 군인 출신이어가지고 내가 자신 있다는 거는 뭐 고사포 조준해서 쏘는 거나 뭐 총 쏘는 거밖에 없어요. 그런 게 이제 와서 북한서 왔다고 강의를 하세요 하는데 뭐 어떡합니까? 그냥 마이크 들고 나가서 살다 온 얘기하고 왜 탈북했습니까? 탈북하게 된 동기가 그때 그냥 강의였어요. 이런 식으로는 강의하면 안 되겠다. 우리나라가 지금 다 미디어 시대고 기계로 그 자료를 보고 증거를 보고서 뭐야 설득을 시켜야 되는 애들인데 이 말로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래서 그때부터 컴퓨터 학원에 선생님 불러다가 낮에는 이제 알바 또 식당 가서 막 돈 벌어야 되니까 알바하다 보니까 선생님 저녁에 오라 그래가지고 파워포인트라는 걸 배웠어요.
이곳에 소속된 모든 강사들이 탈북민인데요. 이보연 사무국장은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눈높이 교육을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어린이들에게 너무 많은 이제 정치나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눈높이에 맞춘 선생님들이 들으면 좀 유치하기도 하겠지만 애들이면 애들다운 이제 교육을 중점으로 놓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강의 주제에 따라 대상에 따라서 그에 맞춤식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이어가는 취지 안에서 통일을 바라는 시점에서 우리가 같은 시각으로 바라봐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일에 중점을 놓고 교육을 하고 있고요.
어린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이라 더 쉽고 재미있는 강의를 하려 노력하는 이보연 사무국장인데요. 주로 북한 생활과 남북한 학생들의 생활을 비교하는 이야기로 관심을 끌어냅니다. 강의 후 어린이들이 북한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통일을 바라는 마음을 가질 때 가장 보람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강의가 끝나고 나서 애들이 저에게서 떠나지 않을 때가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럴 때 물어보는 것이 개인적인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아, 북한에 살 때 어떻게 넘어왔느냐. 그러니까 탈북 동기들이 애들이 의외로 또 많이 궁금해해요. 정말로 그렇게 올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재밌는 이야기는 이제 선생님도 이제 땅에서 주워도 먹어봤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워 먹어봤어.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사탕화를 이렇게 집어주고 가요. 이제는 주워 먹지 마세요 하고 손에 이제 사탕을 집어주고 가는데 그럴 때마다 역시 아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의 한민족이고 같은 언어와 문화를 가진 민족이 맞구나. 정말 따뜻한 정과 따뜻한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가는 이제 우리라는 뭐 남가북이 하나 되는 그런 한 민족이잖아요.
흔치 않은 남성 강사인 최성구 기획국장은 평양미술대학을 졸업하고 북한에 있을 당시 한국의 뽀로로 제작 작업에도 참여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런 재주를 살려 다른 강사들의 강의 자료를 더 보기 좋게 만들어주고 강의 계획도 함께 짭니다.
탈북 강사가 강의를 하면 또 다른 탈북자가 듣잖아요. 그럼 들으면 그 사람은 또 아 완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같은 북한 사람인데 왜냐 하면 경험한 게 다르고 사는 게 달라가지고 이래서 이런 걸 다 하나로 이렇게 조율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협회 행사나 모든 활동 뭐 이런 거에서도 전망적으로 더 잘 되기 위해서 전문적인 기획도 필요하고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최성국 강사가 다른 사람들의 강의만 돕는 건 아닙니다. 직접 강의에 나설 때도 많은데요.
그 대학생분들이 처병에서 딱 갔는데 80%가 여성인 거예요. 북한에서 연애 비법은 어떤가? 북한에서도 손을 잡고 다니냐? 북한에는 뭐 손만 잡으면 결혼해야 되냐? 스킨십은 어느 정도고? 어쨌든 그런 얘기들 좀 많이 좀 주고받고 그랬어요.
한국과 북한에서 모두 살아본 탈북민들인 만큼 통일시대에 남과 북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나가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김나영, 이보연, 최성국 강사의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손잡고 놓지 않는다면은 끝까지 옆에를 멋지게 잘 만들 자신 있고
그러니까 내가 뭐 강의를 많이 하고 뭐 방송을 많이 해서 내가 어떻게 된다기보다 정말로 이제 통일의 미래상들이 온전한 이제 통일 이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앞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대박 통일론의 주인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열심히 애들에게 교육을 하면서 다니고 싶은 그런 생각뿐입니다.
저희 그 명강사 협회가 그 어느 체제의 사상이나 뭐 이런 데 휘둘리지 않고 철저하게 독립성을 유지하고 그리고 오직 진실 그리고 사회에 이득이 되는 예, 그런 사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예, 그렇게 더 발전해 나가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어요. 저는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는 통일준비 명강사협회 회원들과 함께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VOA 최영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미국은 이라크군 훈련을 위해 450명의 군사고문단을 파병할 예정입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탈리아를 방문했습니다. 중국이 해외 도피 경제사범으로 수배한 전직 고위 관리가 미국에 망명을 요청했습니다. 아프리카 최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됩니다.
미국의 이라크 추가 파병 소식부터 알아보죠.
네, AP통신이 10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백악관이 이라크 정보군 훈련을 위해 450명의 군사고문단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결정은 이라크의 하이데르 알라바디 총리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린 독일에서 알라바디 이라크 총리와 만나 이라크 사태를 논의했었는데요. 당시 두 정상은 이라크에서 순위파 무장세력 ISI를 소탕하기 위해 정보군을 제대로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번에 이라크군 훈련을 위해 군사고문단 파병을 결정한 겁니다.
네, 군사고문단이라고 하면 이들은 전투에는 참가하지 않고 훈련만 담당하나요?
그렇습니다. 현재 이라크에는 3천 명 규모의 군사고문단이 4개의 훈련소에서 이라크 정보군을 훈련하고 있는데요. 새로 파견될 군사고문단 450명은 다섯 번째, 그러니까 새로운 훈련소에서 이라크 정보군 훈련을 담당할 계획입니다.
미국이 이처럼 긴급하게 추가 파병을 검토하는 건 그만큼 이라크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슬람 순위파를 표방하는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이 지난달 이라크 서부 안바르주의 라마디를 장악하면서 위기감이 높아졌습니다.
네.
라마디는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서쪽으로 10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전략적 요충지인데요.
네.
당시 이라크군은 더 많은 병력으로 라마디를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ISIL 대원들에게 패하고 물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지원한 무기 중 상당수를 ISIL의 수중에 그대로 남겨두고 퇴각했는데요.
네.
이후 이라크군의 전투 능력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또 애쉬톤 카터 미 국방장관이 이라크군은 싸울 의사가 없는 것 같다고 발언해서 이라크 정부에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라크 총리와의 회담 후 이라크군이 전장에서도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파병되는 군사고문단은 이라크군의 라마디 탈환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나요?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안바르주에 새로운 훈련기지를 설치할 예정인데요.
네.
안바르주는 아시겠지만 순위파 지역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라크는 시아파 정부가 이끌고 있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순위파를 표방하는 무장단체 ISIL을 격퇴하기 위해선 현지 순위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미군은 ISIL에 반대하는 순위파 병력 훈련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그럼 언제 라마디 탈환에 나섭니까?
정확한 시기는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알리스테어 베스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여기에는 이라크 정부군 훈련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라크에서 미국의 ISIL 대응 전략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죠.
이라크 상황이 더욱 우려스럽게 전개되면서 미 의회 공화당 내에서는 지상군 파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네.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의장도 10일 또다시 오바마 정부의 이라크 대응 전략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백악관은 어떤 입장입니까?
백악관은 현재 전략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전략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티크리트와 하디다 등 안바르주의 다른 지역에서는 국제연합군의 지원을 받은 현지 병력이 효과적으로 전투를 수행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전략이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한편 단기적인 대응에는 다소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은 올해 초 ISIL이 수세에 몰렸을 때만 해도 이라크 북부 주요 도시인 모술 탈환을 다음 목표로 제시했었는데요. 하지만 ISIL이 라마디를 점령하면서 세력을 넓히자 모술 탈환을 위한 움직임은 사라졌고 긴급하게 안바르주에 대한 훈련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와 주변 지역에서 ISIL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9일 이라크 팔루제에서 지방의회가 ISIL 대원의 자살 폭탄 공격을 받았고요. 리비아에서는 ISIL이 해변 도시 수루투 인근의 발전소를 장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수루투 외곽 공항도 ISIL의 공격을 받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에 직면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탈리아를 방문했죠.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0일 이탈리아를 방문했는데요. 이탈리아는 아시다시피 주요 7개국 중 하나고요. 최근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이탈리아 총리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를 경고했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의 이탈리아 방문이 예정대로 이뤄진 건데요. 현재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는 국제박람회인 엑스포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날 마침 러시아의 날 행사가 열렸고요. 푸틴 대통령이 여기에 참석했습니다.
네.
러시아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후 유럽연합의 제재를 받고 있는데요. 유럽 국가 중 이탈리아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네.
이날 밀라노 엑스포 행사에는 이탈리아의 마테오 렌치 총리도 참석했습니다.
두 정상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도 궁금하군요.
두 사람 다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미묘한 차이가 느껴지는데요.
네.
푸틴 대통령은 문화와 경제, 정치 등의 분야에서 러시아와 이탈리아 관계가 500년 이상 됐다면서 두 나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이탈리아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탈리아가 경제적, 정치적 문제에서도 이탈리아 국민과 국가의 이익이 되는 결정을 내리길 희망한다며 러시아의 우호관계도 유지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는 이달 말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가운데 이탈리아가 러시아의 편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푸틴 대통령은 이탈리아와 러시아의 밀접한 관계를 애써 강조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역시 우크라이나 사태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푸틴 대통령과 달리 두 나라가 국제적 견해에 있어서 견해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렌치 총리는 러시아와 이탈리아가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공유하고 있지만 견해 차이도 있다면서 어려운 국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테러 대응 노력 등에서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파울로 젠텔로니 이탈리아 외무장관도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문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러시아 제재에 대한 이탈리아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도 만날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밀라노에 있는 엑스포 방문을 마치고요. 로마 바티칸 교황청으로 가서 프란치스코 교황과도 만날 예정인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동안 여러 나라 지도자와 만난 자리에서 솔직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네.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어떤 대화가 오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켄 해켓 바티칸 주재 미국 대사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러시아에 대해 우려를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엔 중국 관련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가 공개 수배한 전직 고위 관리가 미국에서 망명을 요청했다고요.
네, 중국 저장성 건설청 부청장을 지낸 양슈주라는 이름의 여성인데요. 양슈주는 건설 현장을 관리하고 감독하던 고위 공무원이었는데요. 공금 횡령과 수뢰 혐의로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자 지난 2003년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지난 4월 공개 수배한 경제사범 100인 명단에도 들어있고요. 그런데 미국에서 도피 중이던 양슈주가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양슈주에 대해 신병 인도를 요청한 가운데 양슈주가 재판에서 미국 망명을 요청했다는 얘기입니다.
양슈주의 횡령 혐의가 얼마나 심각한가요?
중국 정부에 따르면 2억 5천만 위안 미화로 환산하면 약 4천만 달러의 공금을 횡령했다고 하는데요. 매우 큰 액수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래서 중국이 4월에 공개 경제사범 중에서도 가장 거물급 인사로 꼽혀왔고요.
네.
양슈주는 싱가포르에서 이름을 바꿔 신분을 위장한 후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결국 미국에서 체포된 겁니다. 그리고 뉴욕 이민법원에서 추방재판이 열렸는데요. 양슈주의 변호사는 양슈주가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 망명을 원한다고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네, 양슈주가 이민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는데 어떻게 체포됐습니까?
중국 관영 매체는 앞서 중국 당국이 양슈주의 비리 사실과 행성지 정보 등을 미국에 제공했고 양슈주가 캐나다에서 위조한 네덜란드 여권을 가지고 미국으로 입국하려다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양슈주가 체포된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럼 이번에 체포된 양슈주가 중국으로 보내지나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아직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바로 양슈주를 중국에 보낼 수는 없고요. 따라서 양슈주의 운명은 재판 결과에 달렸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이 범죄인 인도 조약을 추진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전에 중국 정부가 외국에서 도피한 경제사범을 추격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좀 성과가 있었나요?
중국 당국은 지난 4월부터 외국으로 도피한 경제사범을 추적하고 있는데요. 중국 언론에 따르면 올해 총 214명을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두 달 동안 214명을 체포했으면 실적이 좋은 편인데 지금 해외에서 경찰 당국이 직접 체포한 건가요?
214명 중에는요, 자수한 사람이 78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는 자수한 경우고요. 나머지는 공안 당국이 체포하거나 외국이 범죄인 인도를 한 경우도 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체포 장소도 다양한데요. 캄보디아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범인을 체포하기도 했고요. 또 한국에 도피했다가 중동호흡기 중후군, 즉 메르스 감염을 우려해 자수한 사기범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 FTA가 체결된다고요.
네, 10일 이집트 샤롬 엘 셰크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정상들이 TFTA 자유무역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TFTA는 영어로 옮기면 트리플 프리 트레이드 에어리어, 한국말로 하면 3중 자유무역 지대 정도가 될 텐데요.
네.
기존 남아프리카 개발 공동체, 또 동아프리카 공동체, 그리고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 등 아프리카 대륙의 기존 3개의 자유무역 협정이 하나로 통합하게 됩니다.
네, 이 자유무역 협정의 실제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26개 회원국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아프리카 전체 국내 총생산 GDP 절반을 넘는 1조 달러의 경제권을 포함하고요. 인구로 치면 약 6억 2천만 명이 넘습니다. 또 협정이 발효되면 아프리카 대륙 내 무역 비중이 12%에서 30%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이날 정상회의를 주재한 압둘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이번 자유무역 협정으로 아프리카 지역 통합의 역사에 매우 중요한 진전을 이루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네, 언제 발효되죠?
이제 각국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주요국들의 승인 절차는 내년 안에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최연기 기자였습니다. 날씨입니다. 목요일인 11일은 대체로 맑다가 점차 흐려져 오후에 서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늦은 밤에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서쪽 지역과 북부 산간을 중심으로 오후부터 내일 낮 사이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양, 흐리고 오후에 비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18도, 낮 최고 28도 예상됩니다. 신의주도 흐리고 오후에 비 오겠습니다. 최저 17도, 최고 22도. 개성도 흐리고 오후에 비 오겠습니다. 최저 18도, 최고 26도 예상됩니다. 함흥도 오후에 비 오겠습니다. 최저 16도, 최고 23도. 청진은 흐리겠습니다. 최저 13도, 최고 16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와 서해 모두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만 서해는 오전부터 모레 낮 사이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워싱턴 뉴스 광장 2015년 6월 11일 목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곧이어 5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선 우선 미국 뉴스 헤드라인에서 주요 미국 뉴스 정리해드리고요. 이어서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주간기획, 미국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미국은 지금 보내드립니다.
Our country helped building the tower because the steel girders.
이 건물의 철제 대들보가 바로 룩셈부르크에서 왔다는 겁니다.
이어서 영어 강좌 English with you, 논평, 세계 뉴스까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미국이 궁금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 미국의 모든 것을 보여드립니다. 매일매일 변하는 미국의 뉴스, 미국 뉴스 헤드라인과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 is for America. B is for Boston Tea Party.
알파벳 순서대로 알아보는 미국의 모든 것, ABC, 아메리카.
This continent was first discovered by a mariner, Amerigo Vespucci.
미국 역사와 영화가 만났습니다. 영화로 듣는 미국사.
He don't do hardly nothing at home with his horses.
I do.
지금 미국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미국은 지금.
Every state in the U.S. has their own quarter, the 25-cent.
50가지 역사와 문화, 미국 50개 주를 소개하는 미국 50개 주를 가다.
I'm American. When I was a very young child, my mom would take me.
미국인이 자랑하는 미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